이 민수기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6장과 17장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16장에서는 아론과 코라 일당이 이렇게 코라와 다단 일당이 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다 그런 반역자들을 처단하긴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14,700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해주셨는데 각 지파의 수령의 지팡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두 지팡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했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했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아론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권위를 주어서 더 이상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걸 통하여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7장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렇게 14,700명 플러스 250명 플러스 고라와 다단 일당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거의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다가는 이제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이렇게 죽게 되었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딱 있고 경험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굉장히 나아가는 그 자체가 두렵고 또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면 자칫 잘못하면 물론 죽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성물을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세우신 어떤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 그 백성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도록 속죄 사역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그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써서 붙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쓰고 아론이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물과 관련된 모든 죄책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론이 그 직책을 담당함으로 혹시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성전 직무 그리고 제단의 직무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나아가다가 혹시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죽게 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속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인 이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의 안전 대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안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오면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 담임 목사로 아무나 세우지 않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아론과 같이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아무나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한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라야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이 온전했다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겠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론의 그 직분 자체는 이제 세우기는 세웠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담당하고 속죄 사역을 해야 할 만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장 15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유다 지파인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레인들보다 훨씬 앞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들의 속죄 사역은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들 또한 인간이었고 그들 또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 제도를 드려야 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제단의 사역 그리고 이 성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자들을 속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를,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직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제단의 직무를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한 율법의 적용을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사랑은 제사장의 속죄사역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제사장들의 이 속죄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망이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그 직분, 제사 직분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이 긍휼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함께 만족을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족시킨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는 죽어야 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제사, 곧 양의 피, 송아지 피를 통하여서 그렇게 내 죄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그 온전하지 못했던 구약과는 다르게 온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족시키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그 진정한 회개에 용서를 주실 것이고 사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제사 사역, 제단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속죄하리라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사람, 인간 아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귀하지만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막대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17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이 아론 제사장의 속죄사역, 재단사역을 통하여서 망하게 될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사역을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인들을 선물로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2절 말씀해 보면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들은 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물론 제사장도 레인 속이 레인 지파에서 나오긴 했지만 제사장과 레인을 구별해서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레인들은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하는 일을 하게 하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레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6절에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대로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그 말은 주님께 속한 자라 이 말이죠.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속한 자이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제사장 아론에게 선물을 줘 회막 일을 함께 담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레인들을 선물로 또 합동하여 합력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일과 레인의 일을 딱 분담 역할 감당하게 했습니다. 레인이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넘보지 못하게 했고 제사장은 또 제사장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굉장히 서로 중요한 돕는 역할이죠. 제사장은 그들이 직무를 감당으로 말미암아 레인들이 죽지 않게 했고 레인들은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들이 주어서 서로 합력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없으면 레인들이 죽습니다. 레인들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인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레인의 봉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권위의 어떤 인도함에 도전하지 말고 예속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자기들의 살 길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또한 직분이고 또 그러나 그 직분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살리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레인의 봉사도 제사장의 이 통제와 인도함을 받게 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 우리 그분의 다스림 안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지만 그 일에 바울을 통해서 심게 하셨고 아보르를 통해서 물 주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 일에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 받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동역자를 세우셔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직무를 감당한다 해도 우리 일이 되는, 우리 열심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론의 일이든지 레인의 일이든지 각자 일은 다르지만 모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함께 지어져 간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함께 협력하여 그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몸을 위해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각자 직분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자,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이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각자 직분은 다르고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이 다르고 부교역자의 역할이 다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거기에서 살 길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섬겨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